창세기 11장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요. 피조물로 지어진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높아지기 위해 하늘 끝까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혼잡하여지고 각 지방의 언어들을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혼잡하여져서 서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아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곳에라도 여행 갈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낯선 어느 곳에 있을 때에도 저 멀리에서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멘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 주로 개인과 공동체에 관해서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멘이라는 고백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내가 믿는다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 외에 또 어떤 형벌의 말씀까지도 내가 확증하고 수납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의 성취의 뜻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을 우리가 포함하여 아멘이라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멘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런 말을 아멘이라는 말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멘이라는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낸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대학부는 큐티에라는 책을 통해서 매일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부에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결박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 잡겠다고 길을 가다가 그런데 이 바울이 살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무협 판타지 영화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로맨스 영화를 좋아해서 잘 판타지 영화는 잘 보지 않는데 작년에 김운 둔갑이라고 하는 이게 크게 흥행하진 않았지만 어떤 판타지 영화가 개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영화에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 어떤 요괴와 맞서서 싸우는 어떤 내용이 이 영화의 중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는 보통 사람에게 없는 어떤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기이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요괴와 맞서 싸우는 내용이 이 영화의 중심 내용인데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둔갑의 남자 주인공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다 잡겠다고 기세등등하게 길을 가다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죠. 완전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즉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수건만 얹었는데 병마가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돌아볼 때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영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토록 예수님 거부하며 살았던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이렇게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숨을 쥐어짜는 듯한 어려움과 고난, 환난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그길갈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가는 가운데, 먼저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조직 신학사이신 서철원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신학서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 하실 때 먼저 그를 정죄하시며 그 세우려는 자를 허리신다. 그를 낫게 하려는 자를 깨뜨리시고 살리려는 자를 먼저 죽이신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사람을 통회로 몰아넣으시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죄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고 떨게 만들어 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당황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때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주를 두려워함, 즉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본래적인 하나님이 뜻하신 각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이러한 생소한 일을 하신다. 이것이 곧 참된 회개이고 영의 겸손이다. 여기서 참된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다. 바울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자리에는 이렇게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맞다고 우기던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주님 앞에 두려워 떠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그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 바울은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고 결국에는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직접 로마에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이 배에 자신과 함께 다른 죄수 몇 명과 함께 이 배를 싣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광풍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이 광풍이 없어지지 않아서 배에 있는 짐들도 다 버리고 그배 안에서 살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봤는데 도저히 살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에 탔던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먹을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담대함을 유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었냐면요. 바울은 이 배에 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풍랑 가운데 있는 이 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너가 반드시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이 사람들과 함께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276명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배에 조금 남아있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떡을 떼어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으니라.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배 바다에 던져서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랑을 만난 배, 이 배에 탄 바울, 이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배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보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길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5편입니다. 25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친밀함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밀함이 무엇입니까? 매우 가까워서 친한 사이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밝혀 보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그 내가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바울과 같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인물을 또한명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바울처럼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모든 영광과 권세가 다윗에게 주어지고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삶이 굉장히 초라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질투했던 사울을 끊임없이 도망가야 되는 신세에 처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울을 피해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이렇게 도망치면서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가족들도 떠나야 했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도 떠나야 됐고, 또 생명도 위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실함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보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 길을 가다가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가드라는 땅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드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다윗이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침을 흘려서 미친 척을 하면 이 사람들이야 그냥 보내주겠지.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주시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인도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며 침 질질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어떻게 고백인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우리 파 이름을 높이세. 8절, 9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 하는 상황, 즉,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주신 사명을 붙들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8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으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본문을 보니 바울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배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보디올이라는 어떤 섬에 잠깐 갔다가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드디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맞으러 나온 그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그 형제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할때 사용된 감사의 단어가 보통의 헬라어로 사용되는 감사의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평상시에 사용하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할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어떤 거룩한 의식이나 감사의 기도, 또 거룩한 예배, 성찬식 등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맞으러 나온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할 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겨우 로마에 들어왔는데, 로마에서 자신을 마주 나온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 아피오 광장, 트레스 타베르나 광장까지 거리는 약 6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먼 거리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먼 곳까지 마중을 나가는 의식은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장군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황제를 맞으러 나갈 때 하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곳까지 나가서 자신의 황제 폐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자신을 마중 나온 바울이 자신을 마중 나온 그 로마의 형제들을 보고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만나러 이렇게 먼 곳에서 로마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리나까지 나왔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이 바울은 끊임없이 각 교회마다 계속해서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서신을 통해서 각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이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이것을 로마서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렇게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저먼 곳에서 바울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걸어 나와서 자신을 맞이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외롭게 이길 걸어왔는데, 그리고 결국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를 맞으러 이렇게 멀리에서부터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마 되게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것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약 2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가 로마에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자신도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올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겠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에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왔죠. 로마에 들어왔지만 바울 자신에게 기쁨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만나러 와준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담대한 마음이 그동안 많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옆에 심어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 하나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좀 소개하자면, 저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다기보다는 조금 힘든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기약하던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한 3살 정도부터 생각하면 항상 저희 엄마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래서 항상 반항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제일 욕심도 많아서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엄마가 아프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엄마가 아프기 때문에 늘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오빠, 저희 언니도 늘 돈을 벌어야 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도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크면서 나이가 먹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도 하고 또 극적으로 주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런 삶 가운데 이제 20대 후반 정도 그때 이제 주님 만나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내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저희 가정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프고 더 많이 아파지고 또 저희 어머니 아픔으로 인해서 그 아픔이 저희 오빠에게 전달되어서 저희 오빠도 똑같이 또 아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할수 있지? 내가 이렇게 교회 섬기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힘든 마음이 점점 저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그때 청년부였거든요. 청년부에 새로운 교육자께서 부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저를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그러면서 이번에 청년부에 중보 기도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혜진아, 네가 그 기도팀을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찾아와서요.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힘이 없고 힘듭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 기도팀, 제가 뭐그 기도팀을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또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 세 번째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기도회를 마치고 저의 동기 지체들 한손한 사람 한 사람 손 잡으며 기도할 때그 지체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제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팀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랑 같은 나이인 청년부 회장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 입학도 실패하고 가정도 어렵고 이래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자신감 없게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펑펑 울어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막 눈이 퉁퉁 부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 퉁퉁 부은 눈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막 사람들 피해 다니는데 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그 친구는 기도팀에 대한 생각이 목사님께 있다는 사실을 사실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혜진아, 어제 같이 울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나는 어떤 기도 제목도 너랑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저는 할수 없지만 주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팀을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예쁜 기도함도 만들고 기도 팀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7명이 기도 팀을 하겠다고 모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봤는데 뭔가 기도팀 이러면 뭔가 좀 이렇게 기도의 용사 막 이런 사람들 좀 와야 되는데 막 진짜 그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소심하고 막 거의 존재감도 없고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본 적도 없고 막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나 막 이런 애들만 7명이 온 거예요. 근데 아 주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겠지 막 이러고 만나서 기도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는 기도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했던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 제목들 사람들은 알수 없지만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하인들만 알았던 것처럼 우리 기도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팀을 한지한 3년 이후가 되는데 기도를 너무 잘하는 뜨거운 기도의 용사들이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제가 원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다시 우리 함께 동역하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우리가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며 그때 같이 기도했던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나 매주 토요일마다 금요예배 끝나고 철야하는데 3.1교회 위해서, 3.1교회 대학부 위해서 기도한다. 혜진아 힘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두렵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길 열심히 걸어가고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무너질 것 같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다 드리겠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것 가져가실까봐 두렵습니까? 너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하실까봐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가정환경이 힘들어서, 가정이 깨어져서, 하나님도 도저히 우리 가정은 손댈 수 없어. 하나님, 나의 깊은 아픔, 이것만 하나님께서는 또 모르실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더하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멋진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아멘입니다. 삶에 지쳐 어려울 때에도 아멘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에 당연히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이 세상은 도저히 알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손 잡아줄 믿음의 동역자들, 생명과 같은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삶인데 힘들고 어려운 삶, 이 삶, 주님이 주신 삶이라 인정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쉬운 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길 끝에 우리 주님 두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있는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진정한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 찬양할 텐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